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 법무부가 어제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에 대한 연방대배심 기소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33명은 모두 조선무역은행과 이은행을 통해 운영된 위장회사 소속 직원들로 지난 2월 5일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돼 이날 기소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조선무역은행 은행장으로 활동하던 고철만과 김성희, 부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 핵심 인물들과 이 은행 본사 직원인 조은희와 오성희, 이명진 등입니다. 또 중국 베이징과 선양, 주하이를 비롯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리비아와 쿠웨이트 등에서 조선무역은행을 운영하거나 대리한 북한인들도 대거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조선무역은행 선양지점에 소속된 김동철과 김진 등은 위장회사인 스모 인터내셔널 그룹과 헤드슨 트레이딩, 선양브레이트 센츄리 등의 운영에 관여해 이들 회사와 관련된 중국인 황하일린 등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피해자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 머물고 있어 실제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의 홍콩 보안법 승인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과 함께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제재 등 조치를 발표할 경우 양국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보안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강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민해방군과 유대를 맺고 있는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원 수천 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이 독립하는 것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다면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라고 중국군 고위 장성이 밝혔습니다. 리오주청 중국군 합동참모본부 국장 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오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반분열 국가법 제정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오주청 부장은 평화통일 가능성이 사라지면 중국은 타이완 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힘을 합쳐 분리독립 분모나 행동을 단호히 격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7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7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10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앤드루 쿠모 뉴욕 주지사는 사업자들이 마스크나 얼굴 덮개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 그 누구라도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모 주지사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업체 주인에게 이런 권리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5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58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어제보다 10만 명이 많아진 것으로 미국이 약 172만여 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브라질과 러시아, 영국,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각각 23만여 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데 분노한 사람들의 항의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두 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팀 뮬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어제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두 방위군을 소집했습니다. 미 언론은 시위 과정에서 16채의 주택과 사무실, 건물 등이 불에 타는 등 최소 30건의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서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뉴스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0여 명이 미국의 금융제재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 연방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복귀하도록 촉구하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약이 심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0여 명이 미국의 금융제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미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200여 개 위장회사를 이용해 25억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한 혐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가 28일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에 대한 연방 대배심 기소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33명은 모두 조선무역은행과 이 은행을 통해 운영된 위장회사 소속 직원들로 지난 2월 5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돼 이날 기소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조선무역은행 은행장으로 활동하던 고철만과 김성의, 부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 핵심 인물들과 이 은행 본사 직원인 조은희와 오성휘, 리명진 등입니다. 또 중국 베이징과 선양, 주하이를 비롯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리비아와 쿠웨이트 등에서 조선무역은행을 운영하거나 대리한 북한인들도 대거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조선무역은행 선양 지점에 소속된 김동철과 김진 등은 위장회사인 수머 인터내셔널 그룹과 헤드순 트레이딩, 선양 브라이트 센츄리 등의 운영에 관여해 이들 회사와 관련된 중국인 황하일린 등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피의자들에게는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들과 다른 공모자들이 250개 위장회사를 통해 최소 25억 달러를 거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은행이 이용됐다는 내용이 기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기소장에는 이 25억 달러가 언제 어떻게 거래됐는지도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20일 고철만과 한웅, 리정남은 조선무역회사의 위장회사가 북한 정권을 대신해 미국의 회사에 19만 5천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또 김동철은 2014년 4월 3일 인터내셔널 브릿지 커머셜 그룹이란 회사가 2만 4,910달러를 중국 전자회사의 중국 계좌에 송금하도록 했는데 이 금액이 미국의 은행을 통해 처리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거래들도 이런 방식으로 상세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013년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2017년과 2018년 이 은행 관계자와 위장회사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피의자 상당수는 당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들입니다. 미국은 연방수사국과 검찰 등의 수사를 토대로 일반인들로 구성된 대배심원들의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를 결정한 연방 대배심은 2018년 5월 3일에 구성됐으며 판결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만 피의자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 머물고 있어 실제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국적자 등 33명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대거 미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미 법무부의 북한 국적자 등에 대한 기소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들 북한 국적자 등이 기소된 건 지난 2월인데요. 법무부는 이날 예고 없이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기소장에는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의 위법 행위가 50쪽에 걸쳐 상세히 담겨 있는데 위법 행위는 상당 부분 대북 제재와 관련돼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조치는 통상 국무부나 재무부가 해왔는데 이번엔 법무부가 나섰군요.
네, 미국 정부가 제재 지정이나 주의보 발령 등을 넘어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게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번에 기소된 피의자들은 모두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 기관인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들인데요. 단순히 직원으로 있었다고 해도 조선무역은행이 미국이 금지한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되면서 이들도 함께 기소 명단에 오르게 된 겁니다.
정확히 미국이 명시한 제재 위반 행위는 어떤 것들입니까?
피의자들은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법 사항입니다. 미국 달러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불법 거래에 미국의 돈을 활용했고 또 송금 등을 할 때도 간접적이지만 미 금융망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각종 불법 활동에 미국 화폐를 이용하는 행위에 돈 세탁과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번 기소는 미 금융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역량을 방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마이클 셔윈 워싱턴 DC 연방 검사는 밝혔습니다. 셔윈 검사는 또 미국은 불법적 활동을 통한 자금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해 왔는데요.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런 지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기소 이전에도 북한 해커나 중국과 싱가포르 국적의 대북 사업가 등을 기소했습니다. 형사법이 아니더라도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를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한 것도 그 주체는 미 검찰, 즉 법무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대화와 제재 압박을 병행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소된 33명이 미 법원에 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네, 우선 이들에 대한 체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들 33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과 중국 등의 정부가 미 법원의 법적 조치를 근거로 자국민을 체포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체포가 된다고 해도 이들 나라들이 미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낼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소 대상 피의자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했는데요. 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체포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들의 활동 반경이 좁아진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아닌 미국의 법 체계를 존중하는 나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유럽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또 이들이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거나 정치적 상황 변화로 주재국과 미국의 상황이 개선되는 일이 생겨도 여전히 미 법원의 송환 대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기소장 공개가 갑작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더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는 모든 기소 내용을 공개하진 않습니다. 이번에도 3개월이 지나 기소 사실이 공개됐고요. 또 앞선 사건들도 대부분 실제 기소 시점과 공개 시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기소를 앞뒀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예로 최근 미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은행 세 곳에 대해 대배심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사실이 알려졌었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이후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미 연방 대배심에 북한인 기소와 관련된 내용 알아봤습니다. 대북 제재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나 제3국인이 미국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공개된 것만 놓고 볼 때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앞선 다른 세 건의 기소 사례들을 김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2018년 9월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혐의로 북한인 박진혁 씨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179쪽의 기소장에는 박 씨가 해킹 공격을 감행할 당시에 이용한 약 100개의 이메일 계정과 악성 코드 유포 등의 상세한 과정이 담겼습니다. 또한 박 씨가 북한 정부의 대리회사에서 근무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큰 컴퓨터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연루설을 부정하지만 법무부가 확보한 진술서 등은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개인들이 이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같은 해 10월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사업가 탄위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의 자금 세탁과 통화 위조, 마약 밀매, 북한 고위 관리가 연루된 불법 경제활동 등 대북 제재 위반이 법무부가 제출한 기소 사유였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중국 기업 단둥홍샹산업개발과 이 회사의 대표 마샤오홍 그리고 고위 간부 3명이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단둥홍샹산업개발은 북한과의 거래를 핵심 사업으로 하는 중국 기업으로 북한에 기반을 둔 조선광선은행과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던 회사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을 대신한 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들 사건은 관련자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면서 연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복귀하도록 촉구하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압박을 가하는 유럽연합의 노력에 감사의 뜻도 표명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8일 유엔과 유럽연합의 협력에 관한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복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유럽연합이 미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를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유럽연합의 노력을 취하한다는 것입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란의 악성 활동들의 책임을 묻는 일과 관련해서도 유럽과의 지속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재래식 무기 구매와 판매 능력을 계속 제한하고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가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제재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전념해 있다는 겁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또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은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펼치는 허위 정보 캠페인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주한미군이 오늘 새벽 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 내 노후화된 요격미사일을 교체했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는 아직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배치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주한미군은 이번 미사일 교체를 통해 한국 방어를 위한 연합 방어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새벽 경북 성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 내 요격 미사일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8일 늦은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주한미군의 성주기지 교체 장비 반입을 위한 육로 수송을 지원했다며 성주기지에서 근무하는 미한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일부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요격미사일 이외의 교체 장비로 노후화한 발전기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자장비 등이 포함됐고 미사일 발사대는 추가로 반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 교체는 기존에 있던 미사일의 노후화에 따른 조치로 같은 수량, 같은 종류로 교체됐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지난 2016년 7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키로 결정하고 이후 성주에 사드 발사대 6기를 배치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주둔했던 미 육군 제11 방공포병여단 이하 델타 포대가 한국에 들어와 이를 운용 중입니다. 사드는 고도 40km에서 15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고층 미사일 방어체계로 고도 40km 이하의 하층 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주한미군은 이번 수송작전에 대해 주기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물자를 재보급하고 한국에 배치된 기지의 임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어떤 위협과 적으로부터도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치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최근 핵전쟁 억제력 강화에 나서겠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방어의지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핵 대비 태세에 대해서 뭐 핵 태세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등 핵 실전 배치를 밝힌 것에 대해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번 교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이번 미사일 교체가 미국이 추진 중인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성주의 사드 발사대를 레이더와 분리해 전진 배치하고 패트리엇 발사대와 통합하는 내용의 한반도 사드 배치 성능 개량 방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를 놓고 한국 내 사드 발사대 전진 배치는 물론 추가 배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주 사드기지는 주한미군이 2017년 3월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할 당시 박근혜 한국 정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가 문재인 현 정부가 그해 7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시켜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 중인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의 배치가 최종 결정됩니다. 최현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장비 수송과 교체 작업에 대해 중국 측에 사전에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동북아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 거점을 구축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책임 소재와 홍콩 보안법 등으로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드 장비 교체로 인한 중국의 반발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콩 보안법도 통과돼갖고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든지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추가 발사대가 왔다든지 레이더를 통합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면 중국이 반발을 하겠는데 기존의 것들을 대체하는 것까지는 제 생각에 반발의 강도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편 이번 장비 수송 과정에서 사드기지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과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공사 장비와 자재 등을 헬기로 이송했지만 이번엔 일부 장비의 규모가 커서 육로 수송이 불가피했고 신종 코로나 전염을 우려해 한밤중에 작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들이 장비 반입을 막는 바람에 경찰력 지원을 받아 이동 통로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 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해 불법 조업 혐의로 구금된 북한 선원이 4천 명에 달한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 국내적 요인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러시아 해역으로 진출하는 북한 선박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쿨라이쇼프 러시아 연방보안국 1차장은 27일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구금한 북한 선원이 3,75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쿨라이쇼프 차장은 북한 어선들의 불법 조업 활동이 지난해부터 더욱 심해졌다며 지난해 구금된 북한 선원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붙잡힌 숫자의 14배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수역 내 북한의 불법 조업 활동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연해주 어업협회는 지난해 성명을 통해 연해주 지역의 연간 오징어 어획량이 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어선 60척을 통해 164톤을 잡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선박들이 예인 그물망으로 다 자라지 않은 오징어까지 잡아들이면서 해역에 오징어 씨가 말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의 에밀리 페리스 연구원은 최근 미 외교 전문지 폴린 포레치 기고문에서 북한 어선들의 러시아 진출 증가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페리스 연구원은 우선 북한의 조업권 판매가 북한 어선들의 러시아 해역 진출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뜩이나 자원이 한정된 마당에 중국의 대규모로 조업권을 넘기면서 북한 수역에서의 어획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지난달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이 중국의 조업권을 판매해 얻은 수입은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 한 척당 조업권이 5만 8천 달러에 판매되고 있다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 2천 척이 넘는 중국 선박이 조업에 투입된 셈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 어선들이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있는 러시아까지 진출했다는 것이 페리스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아르튬 루킨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국동연방대학 교수는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 내부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루킨 교수는 세계 정치평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부터 시작된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의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식량난이 가중돼 수산물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수역에서는 무분별한 어획으로 이미 자원이 상당히 고갈돼 북한 어민들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루킨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러시아로 진출하는 북한 선박들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국내 상황 외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페리스 연구원은 러시아가 줄곧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이것이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의 불법 조업 활동을 방치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극동 지역을 개발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선 이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면 안 되는 만큼 북한과 불법 조업 문제로 갈등을 빚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페리스 연구원은 또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수산업이 갖는 위치는 러시아 전체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아 북한의 불법 어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루킨 교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도 러시아의 적극적인 단속을 주저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4월 양국 정상이 만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 어선들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은 북한을 당혹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루켄 교수는 최근 북한 선박들의 불법 어업 활동으로 러시아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러시아 당국이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유엔이 북한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약이 심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국경 폐쇄와 고립, 격리 조치 등이 지원 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가 국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5차 아시아태평양 사무소는 최근 새로 만든 아시아태평양 신종 코로나 인도적 지원 데이터 포털 자료에서 지원 활동에 대한 북한의 접근 제약 심각도가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4개 항목 가운데 국내 지원 물자의 이동 부문에서만 중간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국내 지원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 제약과 북한 입국 제약, 지원 물품 반입 제약은 모두 높음으로 분류됐습니다. 오차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국경을 폐쇄하고 고립 격리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공중보건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코로나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 내 유엔 사무소 등이 받은 영향으로 현금 문제와 북한 내 인도 지원 요원의 감소를 꼽았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이용 가능한 구호 물자와 물자 운송에도 영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사국 39개 가운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 제약이 심각한 나라로 북한 이외에도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이 꼽혔습니다. 오차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비 수준과 관련해 5단계 가운데 중간인 3단계로 평가하면서 외부에서 발병 사례가 들어올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차는 이번 자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39개국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발병국은 27개국으로 모두 58만 6천 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4월 실업률이 기록적인 14.7%에 달한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1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3개월 만에 미국 내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6.25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미군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 내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매우 슬픈 이정표에 도달했다며 고인들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28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미국 내 사망자는 10만 1000명을 넘었고 확진자 수는 약 170만 9000명에 달했습니다. 미국 내 사망자와 확진자 수는 35만 7000명이 넘는 전 세계 사망자와 약 593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 중 각각 28%와 29%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 경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미국 내 43개 주의 4월 실업률이 1976년 미 행정부가 실업률을 기록한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 실업수당을 신청한 인원은 212만 3천명으로 3월 중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실업수당 신청자가 이미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달 셋째 주 미국 내 실업률은 14.5%에 달했습니다. 다만 실업수당 신청 인원과 실업률은 전주에 비해서는 낮아졌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의회에서 통과된 경기 부양 패키지법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와 가정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해 일자리를 보존하는 대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와 중소기업청은 28일 중소기업의 직원 급여와 운영 비용을 제공해주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2차 지원에 68억 달러를 추가해 총 100억 달러를 할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5천만여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보존하고 400만 개가 넘는 소규모 기업이 절실히 필요한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은신 장관은 앞서 이달 중순 열린 강요회의에서도 행정부의 경기부양 패키지법 실행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문은신 장관은 행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3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경기부양책에 쓰며 대단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는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지원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m pleased to report your administration has been hard at work implementing the CARES Act. We've really made incredible progress over the last.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강요회의에서 미국과 경제를 안전하게 재개방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re going to safely reopen our country and our economy, and it's happening very rapidly.
실제로 지난 20일 동부 코네티컷주를 마지막으로 미국 50개 주 모두 부분적으로 경제를 재가동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임시 폐장했던 뉴욕 증권거래소도 26일 두 달 만에 다시 개장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는 29일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특정 조건하에서 비필수 소매업체 운영 허가 등 부분적 경제활동 재개에 돌입합니다. 브레이뉴스 지다겸입니다.
유엔이 북한에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 등 34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납북자들의 정보 공개에 여전히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28일 한국 전쟁 당시 납북된 민간인 등 34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9월 열린 제119회기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해 11월 북한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의 정보를 요청한 34명 가운데는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1년까지 납북된 민간인들 외에 2000년대 들어 북한 내에서 강제 실종된 6명도 포함됐습니다. 1980년에 설립된 유엔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납북자를 한국 국민으로서 자기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 중에 납북된 사람을 전시 납북자,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를 전후 납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전시 납북자가 약 10만 명, 전후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의 이미일 이사장은 2018년 6월 한국에서 열린 6.25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납북자 가족들이 바라는 건 아주 소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납북된 가족의 생사와 소식을 알고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의 유해를 소환하고 살아계시다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저희들의 바람은 아주 소박합니다. 전쟁 납북자 문제 해결 없는 한반도의 평화는 위장 평화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한국 전쟁 당시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 갔다며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8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정전협정 서명 이후에도 다수의 어부들을 나포했고 공중납치된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을 끌고 갔으며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 군인들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서울사무소는 지난해 초 한국 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 가족의 사연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꾸준히 전시 납북 사건 진상규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의 동영상 발언 내용입니다.
We've been working with differen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including KWAFU.
유엔 인권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납북자 문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와 같은 한국의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의 납북자 정보 제공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 정부가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납북자 관련 질의에 대해선 모두 똑같은 답변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강제 실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심각한 의혹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실무그룹이 편향적이고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미 의회에서 한반도 관련 법안을 적극 후원했던 샘 존슨 전 하원의원이 별세했습니다. 미 의회 한국전쟁 참전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서부 텍사스주 최대 도시 댈러스 북부의 제3지역구를 28년 동안 대표했던 샘 존슨 전 하원의원이 27일 89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존슨 전 의원의 별세로 미 의회 내 한국전쟁 참전 4인방 중 생존 인물은 이제 찰스 랭글 전 의원 한 명뿐입니다. 하워드 코블 전 의원은 2015년, 존 코니어스 의원은 지난해 각각 별세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텍사스주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 학생 군사훈련단이었던 존슨 전 의원은 대학 졸업 뒤 공군 비행학교에 들어가 조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952년 12월 50일 전투비행단 소속으로 수원에 배치돼 서울 인근 상공을 지켰습니다. 존슨 전 의원은 미 의회 도서관 참전용사 역사관에 남긴 구술 기록에서 비행단이 최전선에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임무를 수행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Flying air to ground in close air support right with the troops and some of those guys were flying 4 and 5 missions a day. Take off, drop bombs, come back.
존슨 전 의원은 자신이 전쟁 중 지상 병력을 지원했으며 동료들 중에는 하루 4차례에서 5차례 비행 임무에 나선 이들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폭격선에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보급품을 떨어뜨려주고 다시 돌아와서 싣고 날아가는 일을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중지원 외에 적과의 대치도 잦았습니다. 존슨 전 의원은 한국전쟁 중 소련군 미그 전투기를 한 대 격추했고 한 대 실종시켰으며 한 대 파괴시켰습니다.
Every time we took off, we were thinking about shooting at a MiG and every chance I got.
자신은 항상 미그기를 격추하겠다는 마음으로 출격했다는 것입니다. 존슨 전 의원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동료들과 기지를 벗어나 지프차를 타고 시골 마을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toured around there. It was pretty war-torn. As you know, they had gone through there 5 or 6 times on the ground, so there was a lot of...
당시 적군이 5차례에서 6차례 공격하고 지나가서 마을들의 파괴가 심각했고 한국인들은 친절했지만 영어를 하지 못해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존슨 전 의원은 한국 전쟁 동안 아내와 고향의 이름을 따서 셜리의 텍사스 토네이도라는 F-86 전투기를 조종해 62회 출격했고 1953년 11월까지 근무하며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미 공군 특수비행팀 썬더버드에 소속됐고 최정예 탑건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며 최고의 전투 조종사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전의 참전에서는 전투기를 조종하다 격추돼 하노이 힐튼으로 악명 높은 베트남의 호아로 포로 수용소에서 7년간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은성 훈장 2, 동성 훈장 2, 공로 훈장 2, 항공수 훈장, 영예 부상 훈장을 받았습니다. 존슨 전 의원은 1991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2019년 은퇴할 때까지 의회에서 28년 동안 한반도 관련 법안을 적극 후원했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존 코니어스, 하워드 코블 의원과 공동으로 그 해를 한국전쟁 참전군인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 채택에 앞장섰습니다. 2016년에는 랭글 의원과 코니어스 의원과 공동으로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추모벽 건립을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해 초당적 지지로 가결되도록 했습니다. 당시 존슨 전 의원은 하원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알려진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군의 희생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adly, the Korean War is often referred to as a forgotten war, and yet the magnitude of sacrifice made by Americans during this conflict was enormous.
존슨 전 의원은 3만 6천 명의 미군이 한국 전쟁 중 전사했다며 워싱턴 한국 전쟁 기념관에 추가로 추모벽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존슨 전 의원은 다른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함께 한국 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결의안,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등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산가족 논의에 탈북 난민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단체의 관계자들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 체계를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 USA의 폴리 대표는 2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가 주최한 70년의 이별 미북 이산가족 화상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Because Korean Americans are such a small minority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한인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달리 이산가족 현황 등을 파악하고 다루는 공식적인 정부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폴리 대표는 재미 한인 이산가족 규모를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는 2000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금은 이보다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미북한위원회를 통해 미북 이산가족 보고서를 발표한 폴리 대표는 무엇보다 이산가족 간 생사 확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What I hear the most from the divided family members we talk to is that number one thing they want to do is
자신이 이야기를 나눈 이산가족들은 북한에 있는 친척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가장 바랐다는 겁니다. 폴리 대표는 물리적 상봉이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신 작성이나 영상 메시지 기록과 함께 이런 생사 확인 작업은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미 의회에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처음 알렸던 이차이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산가족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려웠던 한인 1세대들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It took so long before the first generation started working with the mainstream of America.
냉전 시대의 영향을 받은 한인 1세대는 자신의 가족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차이 사무총장은 이런 어려움으로 1990년 의회 등 미 주류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다루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당시 공화당의 마크 커크 상원의원 등과 협력하며 2008년과 2009년 이산가족 지원 관련 법안이 채택되도록 했고 정부 등과 함께 미국 이산가족 상봉 채널을 열기 위한 노력을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폴리 대표는 앞으로는 한국전으로 인한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미국 내 탈북민도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산가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지나 영상 등으로 기록해 훗날 북한의 친지들이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가 서해바다에서 USB를 북한으로 흘려보내는 활동 100회째를 맞았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12시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떨어진 강화군 성모도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쌀과 USB를 담은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주민에게 사랑과 희망을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모인 사람들은 울퉁불퉁한 바위와 자갈 위에서 줄을 맞춰 페트병이 담긴 커다란 자루들을 나릅니다. 12시 20분경 수북히 쌓인 페트병이 하나씩 서해로 던져지는데요. 한국 내 북한인권 민간단체 큰샘의 박영학 대표와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탈북민들은 페트병을 시간 안에 던지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물때가 좋아서 잘 가네요.
잘 가네, 쌀. 북한 형제들이요. 쌀 받아가지고 배부르게 먹으세요.
바다에 떨어지기 무섭게 페트병들은 출렁이는 물살에 쓸려 떠내려갑니다. 이날 지역교회와 탈북민들은 총 1200kg의 쌀을 페트병에 담아 USB와 함께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두 단체가 북한에 식량과 정보를 보내기 시작한 건 지난 2016년으로 23일은 100회째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백해제라는 게 지금 월 2회차씩 계산을 해보면 지금 4년이 넘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그 성모도에 건너가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배로 건너다녔거든요. 처음에 시작한 건 박영학 씨가 시작을 했어요. 박영학 씨하고 김용화 씨가. 저는 그때 에드벌런을 했고요. 같이 따라다니고 하다가 USB를 넣는 걸 아이디어를 발상해가지고 거기다 그럼 USB도 넣어서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USB를 하면서 같이 하게 됐죠.
쌀도 먹고 정보도 먹이자는 정 대표의 제안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 보내기 운동은 북한 내 정보 유입 활동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USB에 담기는 내용은 대략 교양, 오락, 뉴스 등으로 나뉘지만 취지는 독재 정권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보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탈북민의 정착 생활 등이 담긴 다큐멘터리, 헝거게임 매트릭스 등 절대 권력과 싸우는 내용의 미국 영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이 담긴 매체와 VOA 영상 뉴스가 주요 내용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알리기 위해 기독교 성경과 북한 노래를 개사해 제작한 노래 수십 곡도 포함됩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가 북한까지 잘 도착하려면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물대를 딱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0분은 초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25분이라면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 15분 정도 더 던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대를 잘 맞춰야지 물대를 잘못 맞추면 물이 거꾸로 올라올 최종 감소 시간을 맞춰서 그 잘못하면요 다시 다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물골이 있습니다. 서해는요 특이하게 한강에서 내려오는 한강 하류다 보니까 또 여기 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페트병에 쌀을 골딱 채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부력이 약해지면 물에 안 뜹니다.
페트병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는 몇 가지 경로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정 대표는 설명합니다. 한국의 한 언론 매체는 지난달 북한 보위성이 강연을 통해 남조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힌 돈과 쌀을 풍선이나 플라스틱 통에 담아 북측에 보내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 대표는 언론이 북한의 강연 자료를 통해 확인했고 위성항법 위치추적장치 GP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보내는 건요. 저 해수 앞바다에 가서는 자꾸 신호가 꺼지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 밀폐를 정말 했는데 그게 물속에 가라앉는지 아니면 정확히 알기로는 강해남도 해수 앞바다, 앞바다까지 나오거든요. 이 구글을 하다 보니까. 그건 정확히 나와요. 앞바다까지 간 건.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해수병을 뛰면 5시간 내지 6시간 사이에는 북한까지 들어간다는 걸 확인했죠. 그 6시 한 20분까지는 신호가 왔어요. 거기까지가. 그 다음부터 신호가 끊겨버려요.
기술적인 시행착오도 경험하며 4년간 꾸준히 해로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노채인은 지난 2009년부터 대북 정보 유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육로를 통해 시드를 들여보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는 USB, 2015년에는 마이크로 SD카드를 무인기 드론에 매달아 북중 국경에서 직접 날려보냈습니다. 2016년에는 드론을 날려보냈다가 김일성 동상 파괴를 시도한 테러범으로 몰리는 일을 겪으면서 드론 활동은 중단했습니다. 한국의 정권이 바뀐 상황도 대북 정보 유입 활동에 장애였다고 정 대표는 설명합니다. 경찰이 USB에 담긴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는 일이 있었고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의 생중계가 저지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북한으로 보내는 일인 만큼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국에서 돌파구를 찾게 됐다고 정 대표는 말합니다. 내용물 제작과 개발은 자체 제작이나 다른 단체들의 지원으로 충분하지만 정보 유입 수단인 USB는 수량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미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를 걸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1월과 올해 1월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 유출을 촉진하는 사업, 그리고 북한 인권 기록과 옹호 활동 사업들의 최저 7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국과 해외 비영리 정부기구들과 공사립 고등교육기관 등입니다. 노채인은 수년 전부터 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북 정보 유입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는데 2년 전 미국의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담당했던 찰스 육 노채인 US 담당자는 VOA에 미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받는 미국의 민간 단체들을 접촉했고 제안서가 통과돼 지원금을 기다리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여러 대북인권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미국 민간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찰스 육 씨는 이에 대한 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A collaborative approach can provide a stronger capability. For instance, the NGO in Korea has a local presence, while the U.S. NGO can provide perhaps a broader perspective. More practically, however, some NGOs in the United States have worked with the U.S. government previously, so they have a lot of experience with submitting grant applications.
미국 단체들이 제공하는 더 넓은 관점이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보조금 신청서를 내본 경험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는 겁니다. 찰스 육 씨는 협력단체와 새로운 활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2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대북인권 활동에 나서고 있는 찰스 육 씨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단체들이 미국에서 기회를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찰스 육 씨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재단이 노체인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에 수년째 협력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드론과 대량의 USB를 지원해온 인권재단은 2016년부터 벌이고 있는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 운동을 통해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노르웨이의 시내 한복판에 이동식 판넬을 세워놓고 누구나 USB를 꽂아놓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유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 대표는 이번에도 약 만여 개 물량의 USB를 약속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자유세계에 눈을 뜬 만큼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북한의 자유의 바람을 일으킬 그날까지 대북정보 유입활동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90년 5월 29일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 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옐친은 개혁 이미지를 앞세워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을 가진 러시아 공화국은 1991년 5월 제4차 인민대의원 대회에서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법안과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 옐친이 57%를 득표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전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선 대통령이 됩니다. 옐친 대통령은 지난 1991년 8월 20일 모스크바에서 보수파들이 주도해 일으킨 쿠데타 와중에 이에 반대해 시내에 도열해 있던 탱크에 올라가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때 옐친은 탱크 위에서 다시 공산 독재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며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밝히게 됩니다. 러시아의 민주화 지도자로서 그의 이미지가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인의 머리에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옐친의 이 같은 영웅적인 행동은 러시아인들을 새롭게 결집시키는 한편 쿠데타를 시도했던 강경파 공산주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1953년 5월 29일 뉴질랜드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다. 이날 에드먼드 힐러리는 산악인의 등정을 돕는 셰르파라고 불리는 네팔인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해발 8,850m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양봉일을 하던 힐러리는 뉴질랜드의 험한 산을 잇따라 오르며 산악인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영국은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에 큰 기대를 걸고 에드먼드 힐러리를 초청해 에베레스트 원정에 나섭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선 힐러리와 현지 산악 안내인인 텐징은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 마침내 1953년 5월 29일 정상에 오릅니다. 이 둘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영국과 네팔, 인도 그리고 유엔 국기를 매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사진에 담게 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생존에 위대한 업적을 거둔 인물이라는 주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재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953년 힐러리에게 기사 자기를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비오의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비오의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